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The Kingdom of God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원어를 비교적 잘 번역해 놓은 ESV 성경으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무려 53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는 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두 표현이 실질적인 동의어인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모두 106번이나 등장하는 셈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나라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음, 제일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아도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셔서 첫 번째 터트린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최초로 전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가장 급선무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온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시지 않고 계속 이동해서 다니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신이 오신 목적, 이동해 다니시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가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모델 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과 잠시 머무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을 총 요약해서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메시지가 복음서에 또한 또 다른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진정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뭐 찬양하고 유년주일학교 가르치고 뭐 다 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거는 알맹이가 없는 장사를 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들어가겠는가?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그 결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의 나라를 이루고 맙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제 주위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전형적인 예를 제가 셋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대학원생들 수련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유별나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작곡 전공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즉시 튀어나옵니다. 나는 윤희상 씨와 같이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어서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도우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각계 각층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 정치가가 되어서, 아니면 훌륭한 크리스천 대기업체 총수가 되어서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꿈이고 고상한 야망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인의 가족 안에서도, 본인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 간에도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나는 나중에 훌륭한 작곡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예로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어떤 미국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저 생각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왜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드라이브인 교회라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요새는 그곳에도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채플린이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통수단이 없이 홀로 사는 그 노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데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나에게 편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유명한 모든 교회 목사 설교들은 다 듣고 관현악 반주를 곁들인 아름다운 찬양들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 번째 예로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저희 작은 누님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서울의 대표적인 큰 교회에서 주일마다 꽃꽂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늘 지상의 삶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돈도 건강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신통치 않았고 자식 농사도 별로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늘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소망했습니다. 지상의 삶은 마지못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즐겨하는 찬송을 보면 구름 같은 이 세상, 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하는 그러한 찬송들을 즐겨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 주님을 잘 섬기다 떠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에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든 세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이루기 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지만은 실제로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많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긴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0절서부터 계속 넘어가서 37절까지가 한 단락인 것을 봅니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2절 이후에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나이까? 이 질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물었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은 다윗 왕 때 이후로 지난 1000년 동안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왕국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두 동강 나고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왔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초라하게나마 수축했습니다마는 곧 그리스도의 속국이 되어서 또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로마의 속국 백성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그 꼭두각시인 헤롯 왕의 경제적인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물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100%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주였습니다. 메시아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와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를 되찾고 헤롯 왕을 몰아내고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리리라 하고 믿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수도가 되고 옛적 다윗 왕 때 영광을 되찾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에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알고 싶은 것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묻지 않은 것까지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십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동반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메시아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 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가시적으로 임하지 않기에 당연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리키지도 못하리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표현의 의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마음속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라는 의미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속적인 교인들이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붙드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그러한 해석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마음이나 삶의 내적인 상태로 묘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마음이나 삶의 내적인 상태로 묘사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이나 삶에 천국이 임했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우맹들아 이런 말씀밖에는 하신 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너희의 마음속에 임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셋째, 설령 여기 너희라는 말이 바리새인들만을 가리키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인간에게 들어갔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 해석을 들으면은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러더라도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늘 붙드는 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진리일 뿐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in the midst of you.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영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얘기는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어깨를 부딪히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사는 나의 제자들 사이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나에게서, 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내 제자들 속에서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의미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미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도 이 의미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보면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태동할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자란 후에도 4, 5피트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겨자나무와 같아서 교만하고 세속적인 자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어 표현의 1차적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의 공동체 또한 의미합니다. 통치뿐만 아니라 영역, 이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태동할 때나 다 커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나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과 같아서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소리 없이 부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들 사이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자라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임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삼시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모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삼시제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임했습니다. 과거시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그러므로써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 기원에서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여러 곳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영원히 구원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인자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제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서에서 분명히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하나님을 왕의 왕, 주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삶 속에 나의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100% 다른 나라에 살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와는 100% 다른 유토피아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곧 위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을 때 살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죽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포부에 대해서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나라가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그것을 알기에 그리고 맛보았기에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기에 주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정의상 많은 사람들의 집합체이기에 솔로 크리스천으로 혼자 예배드리며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육의 공동체이기에 주님께 머리와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손과 발도 드리기를 기뻐하고 얼굴을 맞대고 어깨를 부딪히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주일 예배 친교 시간에 참석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톨 로드를 지나야 하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할 일도 많고 급히 꺼야 하는 불도 있지만 의지를 들여서 주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잘 알았기에 요한 2서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착각, 달리는 참 훌륭한 크리스천들의 착각, 인터넷으로 자기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놓고 강의하듯이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축복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를 이루고 인터넷으로 자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지상에 내려오시지 않고 하늘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해갖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무지하기 짝이 없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무지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지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전직 어부 출신 그리고 세리 출신 그 열심 당원 출신 매일 24시간 같이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계속 들으시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떠들지 않고 그냥 같이 사시다가 또 말씀하시다가 사시다가 그런 거예요. 왜? 같이 사는 삶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혀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아갈 재주도 없고 이웃사랑을 알아갈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영의 눈이 멀어도 그렇게 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교 잘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면 이 세상은 벌써 수천만 번 하나님 나라가 됐어야 됐습니다. 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을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실력자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라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기업체를 세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넌센스는 무엇인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넌센스를 매일 봅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치도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로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경제정의 실천을 외친다고 하고 남의 교회에 가갖고 대물림을 하지 말라고 데모를 하고 TV 토론회에 나가서 다른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욕을 하고 우리 늘 보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아우성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거룩과 공의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기쁘다, 평강을 누린다, 자유한다 하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의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에 이루는 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이루면 됩니다. 이것만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왜? 우리와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소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단순한 진리대로 실행하며 살기를 원치 않기에 다른 일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아냐? 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부자 청년 관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잡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대로 살기 쉽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 공부하고 심지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까지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알아도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에, 초대교회 때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이 겨자나무와 같이 초라했습니다. 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증거한, 목격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와 같이 초라했습니다. 사실 교회 키우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헛소리를 계속하면은 사람들은 꾸역꾸역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교회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과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인위적으로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듣기가 힘들지만 그 말씀 잘 받고 두벅두벅 걸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죽는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성령 안에서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죄된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모이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얼굴을 맞대고 어깨를 부딪히며 같이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물론 미래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이미 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이 순간 매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